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정복했나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14장부터 23장까지는 정복된 그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했나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은 어느 지파가, 서편에 있는 땅은 어느 지파가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되고, 그 다음 서편에 있는 땅은 아홉 지파와 반 지파,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할당을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할당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정복된 땅들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할당시키시는 내용이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삽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러이러한 지파에게 할당되었다. 요단강 서편 땅은 이러이렇게 할당할 것이다.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갈렙 이야기를 그 사이에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전쟁을 끝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아낙은 자이언트, 이 거인족들인데 이 거인족들 가운데서 가장 큰 거인족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기랏 아르바 거인들인데 이런 거인들을 갈렙이 물리침으로써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천천히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6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열탐정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 추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이 열두 탐정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정탐들이 들어가서 조사해 와야 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첫째로 그 땅 거민이 어떠한지, 둘째로 그 땅의 토질은 어떠한지, 셋째로 그 성읍은 어떠한지, 넷째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팩트, 사실들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 수집해 오는 것이 이 정탐들을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40일 후 돌아온 이들 열두 탐정은 자신들이 수집해 온 객관적인 팩트들, 그 사실들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꺾었다고 하면서 포도송이 달린 두 가지도 꺾어서 어깨 메고 왔는데 그것도 보이면서 과연 그 땅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또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모두 거인들입디다. 이런 보고도 하고 아말렉인은 남쪽에 거주하고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팩트, 정보를 제대로 보고를 참 잘했습니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냉정하게 사실들을 잘 파악하고 수집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렇게 조사해온 사실들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그만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에 올라가서 쟁취하자는 쪽이었고 다른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은 사실들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이었지 그 사실들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나 생각들을 개진하라고 그거 펼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사실들에 대한 자기 해석, 자기의 생각들을 펼치면서 더더욱 열두 탐정 중에서 열 탐정이라 되는 절대다수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수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비명을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과 또 다수 의견을 따랐던 그 모든 백성들 광야에서 다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는 일종의 금기사항 비슷하게 내려져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요. 참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은 아픈 추억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꼭 불문율처럼 되는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들이 덜 있을 수 있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나들이 끌려간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좋다고 자주 입 밖에 내겠어요? 뭐 비슷한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는 이 추억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아픈 추억이고 부끄러운 추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45년 전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꺼내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죠.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나이는 40세였으니까 이제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갈렙,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석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때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꺼내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만이 아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감개무량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가슴에 다시 와닿으면서 여호수아만이 느꼈을 어떤 특별한 감개무량한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지역이죠. 그 장소, 그 자리. 제가 요즘 폴 투르네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참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어떤 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점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찾아보고 싶은 자리도 있고 내가 점하고 싶은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성도님들이 그분은 꼭 거기 앉고 저분은 저기 앉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면서 절대로 앞으로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또 그 자리에 앉아주니까 파악도 되니까 좋은 점도 있긴 있죠. 근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찾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참 깊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그 심리 안에 깊은 그 이유와 동기를 찾아내는 그런 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숨바꼭질하면서 어두운 광이나 또는 조그마한 꿍둥이 같은 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찾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대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죽은 날 그 침대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거든요. 자신만이 아는 자기 어떤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집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인간이 찾아가고 싶은 또는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place, 자리가 있다는 그런 뭐 내용으로 책이 시작되는데 제가 아직 다 끝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독서실에도 그 책 좀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A Place for You, 인간의 자리, 참 잘 쓴 책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자리를 찾고 싶고 그 자리를 점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왕이면 그 자리의 개념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다시 보는 측면은 바로 신앙의 이야기로, 갈렙의 이야기는 자리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소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장소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헤브론, 딴 사람은 몰라도 갈렙, 지금 이야기를 갈렙이 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헤브론의 해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요. 우리 가본 적 있지 않소. 그거죠. 그들이 가보았던 자리, 갈렙이 직접 들어가서 밟아본 자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포도가지를 꺾어온 에스골 골짜기가 바로 헤브론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갈렙이었는지 몰라요.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에 메고 온 사람이 어쩌면 갈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헤브론이 가데스반에서 들어가면 곧 그 헤브론, 헤브론이 갈렙에게는 계속 돌아가고 싶은 갈렙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그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45년 전 이야기지만 그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향수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은 신앙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다시 8절과 9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 자신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고, 그때 모세도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해 주었고, 나중에 14절에는 여호수아도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 충성하였다는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개역 한글판으로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의 원뜻이 이런 것입니다. 두 손을 받쳐들고 있는 그 손바닥 위에 누군가가 물을 부을 때에 찰랑찰랑 차서 넘치도록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너무나 그 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부을 여유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온전히 쫓았다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하는 거,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었다. 갈렙이 말이죠. 그랬던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이에요. 그 포도송이, 헤브론 땅, 에스골 땅, 지난 45년 동안 이 생각과 그 자리가 갈렙의 마음에서 떠나질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뜻은 같습니다. 충성이란 말의 원뜻이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도 꼭 같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다 갈렙은 45년 전 그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꼭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거기까지만 읽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갈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길래 이렇게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라고 했는지 한번 민수기를 한번 찾아가요. 보죠. 민수기 역시 14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서 14장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14장의 24절을 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갈렙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갈렙을 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45년 전 일입니다. 45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5년이 지나도 들여보내주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들여보내주지 않고 20년, 30년, 40년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땅을 정복하고 보니 헤브론 땅은 여전히 워낙 그곳이 산지이기도 하고 워낙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갈렙의 마음으로는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정복하기 힘든 지형지세라서 지금까지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갈렙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까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신 것으로 갈렙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45년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갈렙만이 지금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이 이제 상당히 소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데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계속 자기 가슴에 지키고 있었다는 것. 참 이런 것이 귀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오늘 갈렙의 이야기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초점은 끝까지 끝까지 가겠느냐?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렙 이야기를 특별히 모든 땅 분배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삽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까 24절의 끝부분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호수아서 14장을 다시 넘어갑시다. 14장을 14장에 거기 13절부터 봅니다. 15장 13절 쭉 넘어가서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로 들어가서 첫 사사가 됩니다. 이 갈렙의 믿음 끝까지 가는 일편단심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 보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4장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지금 갈렙의 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갈렙의 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예, 85세이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합니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다고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보기도 했죠. 이 모세를 통해서나 이 갈렙을 통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 같은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보죠. 오늘 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85세이지만 여전히 강건하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갈렙의 특수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갈렙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오겠죠. 지금 갈렙의 눈은 하나님에게만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인족들을 보이지 않아요. 45년 전에도 그랬지만 45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그 거인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85세이지만 여전히 힘이 강건하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의 원동력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러고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함에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갈렙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두 손에 다른 무엇이 더 들어갈 필요도 없을 만큼 철철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이 단순했던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갈렙이 지난 45년간 살았던 이유이고 재미이고 보람이고 원동력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85세가 되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마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러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이 버마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가 아도니람 조더슨인가 그렇게 아마 버마 이 아도니람 조더슨이에요. 이분이 그때 버마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12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버마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제 철수하시죠라는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냈더니 이 저도선 아도니람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가 버마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큼이나 밝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후 28년을 더 섬겼어요. 도합 40년을 섬겼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답니다. 한 개 교회만 세울 수 있다면 그 교회에 100명이 다니는 딱 한 개의 교회만 내 생에 세우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 교회가 100개도 넘었고 교인 수가 8,00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갈렙처럼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우직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모세에게서도 그러고 갈렙에게서도 우리가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쳐져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쳐져버리면 빨리 늙어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현재 숫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참 보면서 힘이 빠지시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들어있으니까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는 것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조금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숫자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힘이 좀 들어도 선교지에 자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만한 숫자의 교회로도 우리가 힘이 버겁도록 빠듯하게 그야말로 손에 물을 부었더니 다른 무엇을 채울 수 없을 만큼 full,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세요. 돌아오는 24일에도 또 인도네시아에 우리 달려나갑니다. 14분을 모시고 제가 달려가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요만한 숫자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며 최고 최대가 뭔가 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이죠.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바삭 늙어버려요. 아주 쉽게 늙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어떻게 쓰든지 저와 함께 선교지에 자꾸 나가자고 격려해드리고 권면해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점 자꾸 늙어가요. 앞으로 더 늙어가실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들이 말이죠. 더 늙어가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기울어지면 빨리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뭐 또는 이 갈렙처럼 꼭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떻다 이거 인간적으로 자꾸 쳐지면 정말 빨리 늙고 빨리 죽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여건 가지고 이만한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조금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게도 85세 미만인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이 한국에 자꾸 나가고 싶어 하시는 심정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구경거리 많아서 뭐 가고 싶어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가슴에 각인이 되어 있는 어떤 자리, 그 자리를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마음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자리가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갔는데 가보니 그 자리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말씀 언제 가면 드린 적 있죠? 아 그렇게 만발했던 참꽃, 그 비탈, 그 모든 땅들이 불도저로 밀려버려서 전부 없어져 버리고 가재 잡았던 그 도랑 그곳도 전부 공장 부지로 메워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겠다고. 없는 고향을 왜 찾겠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자리를 찾으러 그곳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선교지에서 그 자리를 쉽게 봅니다. 그 해맑은 눈동자들 말이죠. 비록 못 먹고 못 살아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몸들도 참 초라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정성과 사랑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 아주 맑은 눈들 이런 모습들 보면 여기가 바로 내 자리로구나. 내 영혼의 자리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저와 함께 나가보신 분들이 또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봅니다. 자리를 찾았거든요. 마음속에 찾고 찾는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죠. 동경하는 그 자리.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가 아니고 영적인 자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또 갔던 분들이 또 가고 싶어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른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갈렙이 가장 큰 거민들을 물리쳐버리고 거인들을 물리쳐버리고 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 훨씬 더 이상의 전쟁이지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겪었던 그 한을 풀어버린 전쟁입니다. 그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광에 파묻혀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가데스 바네의 이야기나 하지 말자. 그건 금기상황이야 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게 됐겠습니까? 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가장 큰 사람을 강조하겠어요?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 팍 주눅 떨어버리고 열등감 생기고 무서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갈렙 한 사람 덕분에 이제 그런 열등감과 두려움이 통쾌하게 안개가 그치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땅만이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도 시원하게 전쟁이 이제 거쳐버렸어. 거인들만 거주하였던, 그것도 제일 큰 거인들만 거주하였던 헤브론을 낮에도 밤에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고 서로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함께 이 신앙 지키고,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다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우리 끝까지 이 길 같이 가자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자고 서로서로 격려해주는 그 사이, 그분들이 가장 고마운 분들이요, 가장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만 하리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에서도 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도 좀 세게 하세요.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 이 단기 선교팀 위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디벨 아침 또 90명의 모든 참가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 좀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세게 기도하다 보면 내 가슴에 있는 가데스반의 어떤 추억들 또는 어두운 그런 것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도 살아서 같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지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